영국에 처음 오면서 다 큰 기대를 갖고 오죠. 선진국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여러 측면에서 나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 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굉장히 힘든 거는 시스템이 다르고 속도가 늦고 빨리빨리 익숙한 우리한테는 참 불편한 곳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국에 오면 일단 불평이 나와요. 원성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지긋지긋한 곳은 떠난다. 핍박받고 괴롭혔던 내 자녀가 막 죽어나가는 장면을 봤던 이 굉장히 힘든 곳에 벗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기대가 있었어요. 무언가 더 좋은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막상 애굽을 떠나서 살게 된 곳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광야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은 그냥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삶이 그냥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훈련이 포함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훈련, 그게 포함된 훈련이다 보니까 훈련은 어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왔어요. 불평은 기대가 무너질 때 종종 나오고요. 기대가 더 심하게 무너질수록 더 크게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처음 1절부터 3절에서는 디베라에서 불평을 하게 되죠. 어떤 이유로 불평했는지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평하는 말이 악한 말로 불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말로. 근데 악한 말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악한 말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환란과 공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렵다라는 측면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악한 말로 이렇게 그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진노가 뭐로 나타났냐면 불이 났어요. 진 끝에 여호와의 불이 났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란 뜻이죠. 상식 이상의 어떤 특별한 측면의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진영 끝에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징계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진 가운데 임한 게 아니라, 진 끝에 임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긴 경고 차원에서 불이 임하게 한 것을 보게 돼요. 일종의 우리의 불신앙들을 뽑아내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채찍을 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약간 이상할 거예요.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이렇게 바로 진노한 적이 있어요? 없죠. 차이가 뭘까요? 출애굽기 광야 생활은요, 시내산 도착하기 이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시내산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밝히신 후에 그들에게 또다시 이런 원망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강도 있는 훈련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뭘 모르니까 혼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오냐오냐 다 들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언제 부르짖었어요?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지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가 소방관이 아닌데 모세에게 달려와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풀을 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죠. 오늘 그 원망했던 장소가 디베랴라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디베랴라는 곳은 불이 타올랐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불이 타서 진 끝을 살았죠. 근데 이 진 끝만 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속도 타고요, 하나님의 속도 다 타버린 곳이 바로 이 디베랴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은 애굽과 완전히 별개 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별개 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것을 동경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의 삶 자체가 그 세상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 행복,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뭔지, 남을 위해 섬기는 삶이 뭔지를 알려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알려주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베랴에서의 처음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4절로 9절 보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불평은 심플했어요. 고기였어요. 고기를 달라. 완전히 이 데모성 불평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에 값없이 생선과 고기와 참외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부터 출발했냐면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애굽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아마 이들도 분명히 노예 신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덩달아 따라 나온 거죠.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진군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애굽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무료로 값없이 생선도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땐 공짜로 다 먹었나요? 공짜의 대가가 뭐죠? 만약에 공짜 다 먹었다면 신앙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한 대가였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대가가 결국은 그걸 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전에는 잘 먹었다라는 거죠. 항상 과거는 좋은 것만 생각이 나요.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 은혜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밖에 없어. 만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양식이에요. 하늘이, 이슬이 내릴 때 같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게 만나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든 그냥 먹든 아주 맛있는 양식이 만나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40년 먹으면 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50 중반에까지 밥을 먹는데 밥이 별로 안 질려요. 진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나라는 건요, 최상의 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맛도 그렇지만요, 영양가적으로도 여러분, 한 가지 음식이 모든 영양소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양식은 없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가장 완벽한 영양소를 갖춘 음식이 만나예요. 이거 있으면 참 지금 대박 날 것 같아요. 뭐 고기며 뭐며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음식이 만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한 1년 정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푸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탐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고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도로 주려면 나에게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거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은요, 크게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험성은 불평은 징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실 신앙생활 속에 불평만큼 영적으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불평은 왜 와요? 불평은 근본적으로 불신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듭니다. 사람은 평상시 이렇게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곤경에 처하면 비로소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없어요. 불신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불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신은 불평은 징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불평은요, 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누구부터 불평했어요? 따라 나온 이방인들 중에서 불평이 시작이 됐죠. 그 불평이 시작이 돼서 그 불평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불평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그랬죠. 울었다고. 여러분, 불평하면서 울 정도면 어떤 거예요? 서러운 거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그 광야에 사는 삶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옛날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이방인들한테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부터 불평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불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울게 되는,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불평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계속 모든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평은 공동체에 위험을 줍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 마피아 게임 좋아하죠.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죠. 아주 멍청한 시민.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시민.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시민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바로 그런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불평은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 자체가 와해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게 불평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10절부터 15절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11절, 12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기도를 하게 돼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제게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들을 품에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 인도합니까? 아주 지금 모세가 너무 힘든 상태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은혜는 안 주시고 지금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이 탄원 속에는 원망이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탄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14절에 저 혼자만으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15절에 모세는 마지막에 자기가 스스로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 저 곰곰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냥 지금 나 데려가 주세요. 이게 모세의 처방이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떼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예,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욥도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실 지금 그래요. 모세는 자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했잖아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더 이상 험한 꼴 안 보게 하나님 다 데려가 주세요. 모세가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죠. 모세가 갖고 있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나온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도 안 되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예요? 백성은 그 원망과 불평을 무리지어서 대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했어요. 반면에 모세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 큰 차이점이에요.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연약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연약해질 수 있을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절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다 한계에 다다르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신앙 가진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모세도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비록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열 가지 재앙을 지팡이를 통해서 베풀었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모세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버거웠을까요? 모세가? 그리고 그 책임에서 그냥 단순히 해방되고 싶었을까요? 정확히 어떻게 모세가 여기까지 이러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은 어려움을 불평 속에 사람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랬어,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 이래 이래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불평을 사람에게 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낳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불평은 욕구 불만이었어요. 욕심이었죠. 탐욕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탄원은 좌절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군요.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이 짐을 더 이상은 제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힘은요, 모세가 단 하루도 질 수 없는 이 짐을 앞으로 40년 동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의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했냐? 이제 16절부터 3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의 탄원 속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16절로 17절에 보니까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성막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하겠던 그 영을 그 70명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70명의 장로라 그래요, 장로. 장로라는 의미는 연세가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노인, 장로 다 연세가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특징이 있죠. 경험이 많고요, 연륜이 많고,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이게 연륜, 그 장, 노인들,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륜이 많으시고,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인 장로를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던 것, 뭐였어요? 현실을 좀 피하는 거였어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막닥뜨리고 부딪히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70명에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 그 네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현실을 이겨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24절을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70명 이 장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지명한 70명이 장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모세에 임했던 그 영이 그 70명에게 임하게 되죠. 이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어떤 능력, 힘,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명이 안 나왔어요. 두 명이. 여기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나왔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안 말하는 게 참 많아요. 이들이 왜 안 나온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걸 보니까 그들이 나쁜 의도로 안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왜 안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임한 것을 보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70명을 불렀어요. 68명만 나왔어요. 두 명은 진중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은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자격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안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가 준비됐든 네가 준비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준비 안 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하는 거죠. 바로 이 70명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두 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막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어요? 진중에도 임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영은 성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교리에서 배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 계신 분이다.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의 그 간구, 불평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십니다. 고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먹었을까요? 출애굽기 때 먹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를 주시고 그 밤에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먹을 게 없어 막 불평할 때요. 하나님께서 16장에 보면 13절에 메추라기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한데 마치 닭다리 같아요. 잘 잊어버려요. 근데 그 닭 이것이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참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먹고 싶어요. 우리에게 지난번에 주셨던 것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뭐 해요? 원망합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 불평합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베푸신 기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응답이 불길해요.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주는데 네 입에서 냄새, 내 코에서 냄새가 나기 맡기도 싫을 정도 내가 주겠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불길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멸시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출애굽한 것을 이들이 후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응답하고는 다른 응답이 주어지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가 21절, 23절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엉뚱해요. 제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모세의 엉뚱한 불신이라고 써놨죠. 모세가 하나님이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열 가지 재앙 홍해 다 받고 다 경험한 모세가 고기 앞에서는 흔들렸어요. 계산기 앞에서는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수많은 그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지금 자기들이 몰고 있는 이 양과 소떼를 다 잡아 죽여도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이 계산기예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막 쳐보니까 답이 안 나와. 이러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우리 계산기 너무 약해. 숫자에 너무 약해.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의 손이 짧아졌냐? 아주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내가 볼 거다. 내가 볼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시죠. 또 하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확 부딪혔던 것이 있어요. 옛날에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를 씹기도 전에 진노하세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치는 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저는 이 본문이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주지 마시지. 주는 건 뭐고 주는 걸 먹는다고 혼내는 것도 뭐야.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13절에 고기를 씹기도 전에 진노해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재앙을 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도 지명이 이렇게 나오죠. 기브롯 핫다와 핫다아와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많이 죽었다를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1절로 32절에 하나님 매출하기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끈하게 공급하세요. 얼마나 화끈하게 공급하시냐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사면으로 진이 있었어요. 그 진 사면으로 하나님께서 약 32km에 해당하는 곳에 매출하기를 쏟아 부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두 기비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일정하진 않겠지만 거의 1m에 쌓여질 정도로 거기를 완전히 덮어버렸던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매출하기가 떨어진 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매출하기를 짐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새서 다음 날까지 계속 매출하기를 집은 거예요. 얼만큼 집었냐? 이 사람들이 집은 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메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호메, 32절에 보니까. 호메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출하기를 잡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이거를 부피로 따져보니까 드럼통이지, 드럼통. 드럼통 한 220개 정도 어마어마한 양을 모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하기 고기를 얼마큼 먹인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먹인다 그랬죠. 모세도 안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었겠어요? 분명히 안 믿었겠죠. 있을 때 챙기자야, 있을 때. 언제 또 안 줄지 모르니까 있을 때 챙기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긁어모은 거예요. 그냥 긁어모은 거예요. 뭐예요? 욕심과 함께 불신이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이겠다? 아, 그럴 수 없어. 이거면 돼. 그냥 모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탐욕만 내세운 거예요.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청했었냐면 너희가 몸을 거룩히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음날 고기를 줄 테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몸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평하고 불신하고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사실을 회개해서 다시 정결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욕심을 어떻게 채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채울까만 기다렸어요. 고기가 떨어지니까 사정없이 고기만 잡는 거예요. 욕심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탐욕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할 시간을 주었는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뭐만 추구해요? 욕심만 추구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욕심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탐욕만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불평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 회개라는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려 합니까? 나는 불평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나는 불평을 영향받아서 누가 불평하면 같이 떠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은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영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혹여 옆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함께 불평하지 마시고 그 불평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대결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크게 치닫아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평이 어떤 건지 어떤 어려움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져가면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일만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